겨울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옷들이 두꺼워지셔서 좁은 공간이라 어떤 사람이 앉아서 좀 꽉 찬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빽빽한 느낌 나시겠지만 말씀을 듣고 집중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인생에 대한 베드로의 조언, 지난주에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조언이라는 말씀으로 나눴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인생에 대한 베드로의 조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러 갑니다. 제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듣기 좀 불편하실 거예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까 강의했더니 확 갔네요. 그래서 중간에 좀 끊어져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끊어지는 세 가지 얘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여행자의 마음을 살아라 라는 주제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 아십니까? 모르시죠? 잘 몰라요. 사람들이 되게 이름은 유명한데 그 작품이 잘 기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노벨 문학상도 받으신 유명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는 어떤 문학상이나 작품이기보다는 두 가지 문장으로 우리가 근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문장을 얘기하신 분입니다. 요즘에 여러 사람이 인용하면서 되게 파퓰러하게 많이 인용되고 있는 문장이죠.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도 의미는 와닿으실 겁니다. 청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소비해버리는 청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소중했던 시절을 함부로 소비해버린 이후에 늙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청춘의 가치를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좀 더 간단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냥 들으면 별 감동이 없지만 이게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라는 걸 들으면 조금 더 감동이 있는 문장입니다. 죽은 다음에 이렇게 유언으로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쓰셨습니다. 극작가의 위트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자금 죽음조차 하나의 메시지를 희화화시키는 감동이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문장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문장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문장은 모든 살아있는 시기가 청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우물쭈물 썼다가는 내가 청춘이 지난 다음이 아니라 인생이 지난 다음에 내가 굉장히 큰 후회 앞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날들이 청춘이라는 얘기인데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고 인생은 인생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허비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가 아이러니하게 얘기하는 것은 청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만 청춘의 의미를 닿게 누릴 수 있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때만 인생의 의미를 인생답게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났다고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있을 때는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그 사람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특별히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지 가족이 옆에 있을지 잘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 단기 선교 3주 가다가 3주째 집에 전화해서 제 아들한테 하고 몸짓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막 울고 아들이 아빠 우냐고 웃고 나는 울고 좀 웃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냥 떨어져 있으면 그 가치가 더 짠하게 다가오죠. 엄마보다 아빠가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낮에 갔다가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마음을 쌓아서 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게 엄마일지라도 더 표현되는 게 아빠인 경우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처음엔 잘 모르죠. 있다 보면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떨어지고 나서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라면 같이 있을 때 그 의미를 되새겨서 그 의미를 의미답게 누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을 땐 집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죠. 집 나가서 개고생을 해보셔야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다. 저는 한국 좋죠. 미국 좋았는데 한국이 더 좋은가 봐요. 그렇죠? 한국 좋습니다. 집을 나가봐야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봐야 그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30대와 20대가 주로 섞여서 살고 있는데, 그쵸? 30대, 20대가 섞여서 살려면 30대들이 주로 20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때다. 지수 보면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수가 취업 걱정할 때마다 얼마나 비웃으십니까? 그쵸?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30대, 20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40대를 바라보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0, 30대 좋은 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채미림 주사님이 뒤에서 살며시 믿어주고 참 어린 것들이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때를 지나봐야 그때가 좋은 건 알 수 있지만 사실 그때 있을 때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그렇죠?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하면 여행자라는 거죠. 여행자의 마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행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의 의미입니다. 여행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스스로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쵸? 여행 가서 오후 늦게까지 자고 밥이나 먹으면서 텔레비나 보셨던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행 가서 텔레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여행 가서 무리하게 자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여행 가면 얼마나 열심히 한 분 계시는군요.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어렵게 합니다. 미네 설마 신혼여행 가서 텔레비 봤니? 네, 잤어요. 그래요. 설교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휴양을 가신 거죠. 여행 가면 저 반대 사람 앉아있죠. 그렇죠? 파리에서 새벽 6시부터 남편을 끌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수경이가 있습니다. 여행 가면 사람이 열정적이 됩니다. 왜요?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짧은 시간에 누리고 싶기 때문에 사람이 열정적으로 됩니다. 빨리 잡니다. 피로를 회복하려고 자는,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빨리 자고 빨리 깨어나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행은 그 리미트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삶에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행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화산 갔다 오신 우리 지민이도 계신데, 예.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얘기하기가 좋네요. 잠실에서 여기가 멀다고 잘 안 오시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그 화산을 올라가셨답니다. 정말, 그렇죠? 집중입니다, 그게. 피로감이나 불편함이나 귀찮음이나 그런 걸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합니다. 소중히 쓰고 싶어 합니다. 일어나고 깨어나고 집중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많이 얘기했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쭉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행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뭔 줄 아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인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못하네. 그래서 여행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여행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선택하면서 삽니다. 선택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행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아침 일찍은 내가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다.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혹시 파리 같은 데 가서 해리포터 보시고 이러진 않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인도 같은 데 가서 뭐 PC방에 가서 뭐 시크릿 같은 거한테 다운받아보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 지금 내가 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요. 거기에 집중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마음으로 생각해 산다는 건요. 집중과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여행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행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세 번째로는 정체성입니다. 여행자는요, 이 동네가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의 기준을 100% 자기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도 가면 이렇게 하고, 일본 가면 저렇게 하고, 중국 가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자는 일단 존중합니다. 왜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존중하지만 그것이 곧 나의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왜요? 나는 여행자니까요. 그렇죠? 이 기준이 나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떠나온 것의 기준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문화로서, 한국 가치로서 갖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어떤 소통을 해내는 것이지 내가 여기 것을 맹신하거나 여기 것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행자의 세 번째 특징인 정체성. 우리는 여행자를 자꾸 여행자의 심정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면 아 약간 청상병신 이게 코가 안 좋아서 지금 발음이 안 되네. 천신님의 그 귀천 같은 시를 생각합니다. 나 이제 하늘을 돌아가리라.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정말 아름다운 시죠. 좋은 시입니다. 근데 그 시에 아주 좋은 시지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신의 정신과 오해하는 것은 여행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구경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별로 큰 관심 없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여행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자는요 훨씬 더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행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아니, 세상은 그렇지만 난 천국에 갈 거니까 이 세상은 됐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제한 동안 내가 해야 되는 그 선택을 해내면서 사는 것을 여행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마음은 경꾼의 마음이 아니라 훨씬 더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행자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여기 있을 것처럼 여기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일도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이고 모레도 오늘과 같은 모레라고 생각하면 집중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영원히 여기 있는 것처럼 함부로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뭐 내가 사는 데인데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다 그런가 보다 라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서 쓰여지는 기준이 보편타적인 기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행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기준에 대해서 내가 흡수돼버리고요. 내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사라져 버리고요. 선택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걸 하지 않고 대충대충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별 생각 없이 인생을 소모하면서 별 관심 없이 인생에 대해서 큰 열정 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쓰는 기준들을 그냥 흡수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것은 여행자의 심정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행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여행에 젊음이란 도시에 와 계십니다. 이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겠습니까? 인생이란 여행에 젊음이란 도시에 잠깐 여러분들이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봐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 도시라는 짧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선택해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여행이라는 것, 젊음이 도시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어영부영하다가 여기를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에펠탑을 못 봤습니다. 싸워가지고. 하여튼 빨리 화해하고 볼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나왔어요. 그 기회는 아직 끝났습니다.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오겠어요? 목사인데? 거기 무슨 선교지가 되지 않아 내가 갈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20대라는 기회들이 지나가고 계시죠? 지나오셨죠? 아쉬운 거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럼 고민하십시오. 젊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버나쇼가 얘기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젊지 않은 것을 부러워하기엔 우리 지수 보면서 좋겠다. 아 지수 끝났죠. 예빈나 보면서 좋겠다. 예빈나 좋겠다. 이제 20살도 안 돼서 너 인생의 스타트라인에 서 있구나 라고 하시면 채밀리 집사님이 뒤에서 여러분들 보고 웃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집사님 포함해서 저까지 다 인생의 여전히 스타트라인에 또 하나의 도시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행자의 심령으로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얘기 여행의 목적을 기억하라 입니다. 첫 번째가 여행자의 마음을 가져라 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여행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기회로 그래도 여기저기 다녀볼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신혼여행 덕분에 유럽도 잠깐 갔었고요. 뭐 어학연수 핑계대고 미국도 잠깐 갔었고요. 이래저래 단기 선교 뭐 이런 것 때문에 싱가포르 뭐 태국 뭐 이런 데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도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인도랑 방글라데시도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필리핀도 되게 좋았고요. 뭐 여러 군데 수리남 갔었습니다. 남미죠. 이상한 데요. 정말 이상한 데. 하여튼 여러 군데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닐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한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전 비행기 탄 거 좋아합니다. 전 기내식도 좋아하고요. 하늘에서 보는 영화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닭장처럼 앉아있는 그 느낌을 저는 되게 사랑합니다. 왜요? 그게 싫으신가요? 전 좋아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는 거, 새로운 곳을 보는 거 다 좋아합니다. 여행이라는 건 저에게 항상 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요, 제 인생의 명장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일 제 인생에 가장 기억남는 여행은 94년도 헤비타트 프로젝트 필리핀 갔을 때입니다. 가서 땅 받아봤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라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간 다음에 땅을 팝니다. 깊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필리핀은 이만큼입니다. 전 거기서 계속 곡괭이질하고 더 깊게 들어갔던 것이 제 기억이 전부입니다. 근데 저는 그 여행에서 느꼈습니다. 다시는 환경 갖고 불평하지 않겠다고. 그때 제가 무릎 딱 꿇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다시는 환경 때문에 불평 안 하겠다고. 두 번째 제 인생의 여행의 명장면은 방글라데시입니다. 99년도. 방글라데시 그때는 정말 못 살았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 애들이 막 붙거든요. 막 구걸 하면서 막 붙습니다. 몰라요. 계속 내내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느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살지 않으면 죄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느낌이 딱 저한테 남았던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인도도 되게 좋았습니다. 단기 선교였는데 뭐 선교도 있고 장면도 있었지만 어느 날 그냥 기차 타고 이동하고 있다가 그 기차에 좁은 한 1m도 안 되는 데서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누워서 야간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 정도의 땅이면 충분하다. 톨스토이의 말이 정말 저에게 깊게 깨달아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땅이면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끔 생각하는 것은 카자흐스탄입니다. 2000몇 년도더라? 1년도인가 2년도. 카자흐스탄도 되게 좋았던 게 고속도로에 등이 없습니다. 아주 완전히 깜깜합니다. 밤이 되면. 완전한 정막 가운데 헤드라이트만 비치면서 달려갑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썰룸푼을 열고 내가 몸을 빼고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럼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데 우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별만 보입니다. 선루프 위에 딱 서서 헤드라이트까지 천천히 달리면요, 우주 속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몰라요. 뭐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그때 내가 자유로운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아, 원래 난 이런 존재다라고 느꼈습니다. 나를 갖고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문화적인 것들, 어떤 평가들, 그런 것들은 다 내가 갖고 있는 껍질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네 장면이 제 인생의 여행의 명장면들입니다. 좋은 데도 갔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갔고요. 유명한 것도 가봤습니다. 근데 그런 기억들은 서서히 옅어집니다. 아십니까? 내 인생에 화려했던 장면들, 아 거기 되게 좋더라, 거기 되게 재밌었어, 그때 되게 신났지라고 얘기했던 장면들은요, 서서히 빛이 바래집니다. 나중에 되게 흑백사진처럼 나에게 남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의 명장면이라고 하는 이 장면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더 명확해집니다. 선명해지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에의 그 옅어지는 여행에서 나는 그곳을 보고 왔는데요, 선명해지는 여행에서 나는 나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과 관광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관광은 그곳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관광은 독특성에 근거합니다. 신기하다, 독특하다, 여기 아니면 못 보는 거야, 여기 재밌다, 이게 뭐니, 되게 대단한데? 관광은 독특성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여행은 보편성에 근거합니다. 여행 장소는 단지 낯설기하게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낯선 환경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존재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존재여야 하겠구나. 그래서 관광을 떠나면 추억을 갖고 오는 거고요, 여행을 떠나면 기억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추억은 그곳에 대한 것이고 기억은 나에 대한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것이고요,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고요,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떠나는 여행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것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라면 관광입니다. 쉬는 것이고요. 그저 내 인생의 한 장면에서 남아있어서 추억으로 내 머릿속에서 앨범 넘기듯이 그저 남아있다가 어느 시점에 흐릿해져 버릴, 아 내가 여기 오긴 왔었는데 어느 시점에 그렇게 얘기할, 그것이 관광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관광이 아닙니다. 여행은 내 자신을 찾는 진정한 그 목적성을 갖고 떠나는 여행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 인생이 여행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인생이 관광이라고 착각합니다. 인생이 관광이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 때 독특성의 근거에서 삽니다. 20대 해볼 수 있는 거. 아, 20대 뭘 해봐야 될까? 20대는 여행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연애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내가 많은 사람들 만나봐야 될 것 같고, 신기한 경험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때 아니면 언제 해봐? 라고 얘기를 모든 것들이 합리화됩니다.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는 뭐 해봐야 되나? 이거 해봐야 되고, 저거 해봐야 되고, 저걸 해봐야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자기들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 해봐야 될 것들, 지금 해야 될 독특성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 지금 이 기회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생의 독특성을 갖고 살아갈 때 결국 여러분 손에 뭐가 남겨지는지 아십니까? 잡동사니들만 남겨줍니다. 왜? 통일성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추억들, 저기에서 저런 추억들, 저기에서 저런 추억들. 하지만 그것이 어떤 통일성이 있습니까? 나를 찾게 해줬나요? 나를 발견해줬나요? 내 인생에 뭘로 남겨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양한 잡동사니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선 창고에 쌓여있지만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 인생에 당장 도움되는 것도 아닌 그냥 추억의 기록들만 잔뜩 쌓여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관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여행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계 여행을 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시계 여행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여행을 합니다. 친구, 적, 가족, 동료, 사람들의 여행을 합니다. 환경의 여행을 하죠. 어려움, 고난, 기쁨, 여러가지 환경의 여행을 합니다. 우리는 또 내적인 여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사고방식, 여러 가지 느낌들, 내면의 여행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여행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여행을 합니다. 관계적인 여행, 상황적인 여행, 시기적인 여행, 가치적인 여행, 내면적인 여행, 영적인 여행. 우리는 인생이란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란 여행에서 관광처럼, 아, 10대는 이렇구나, 30대는 이렇구나, 여긴 이렇구나, 저긴 저렇구나, 이럴 땐 이렇구나, 저럴 땐 저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잡동사니 모아오듯이 관광처럼 돌아다니시면 여러분 자신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행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20대를 통해서, 30대를 통해서, 40대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아 나는 이런 존재이고 이런 존재야 하구나를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행의 참된 목적이고, 여행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내 여행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심판날에 하나님 옆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여행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왜 이 얘기냐?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옆에 설 것,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 여행의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여행은 내가 그날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서서 내 인생의 묘비명을 쓸 때, 내가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갖고 서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끝장면이어서 인생 끝장면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여행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고 이런 사람인 걸 깨달아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서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으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한 예 하나 더. 예전에 성교 가면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목적 충돌이죠. 그렇죠? 목적 충돌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성교를 갔습니다. 성교사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좋은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요, 팀원들은 지쳐갑니다. 왜요? 관광지 보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그 시간과 그 돈을 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팀원들은 지쳐갑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럼 성교사님들은 서운해합니다. 목적 충돌이죠. 그래서 성교사님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 니네 내 이런 호의를 거절해? 아 됐어 그럼 일이나 해 하고 성교 현장에 집어넣습니다. 애들 보게 합니다. 일 시킵니다. 잡아 돌립니다. 땅 파게 합니다. 그럼 애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행복해합니다. 왜요? 이걸 보러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고 싶어서 온 겁니다. 도전받고 싶어서 온 겁니다. 깨지고 싶어서 온 겁니다. 알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목적 충돌, 목적 소통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 경우도 가능하겠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아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어서 내가 놀러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나한테 자꾸 선교지 보여줍니다. 선교 현장 보여주고요. 나는 그냥 이 집에서 싸게 밥 먹으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었는데 날 그렇게 안 돼. 그럼 난 어떻게 되겠죠? 불편해지겠죠? 어려워지겠죠? 이게 뭐예요? 목적 충돌이에요. 그쵸? 포인트를 아시겠죠?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지금 목적 충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내 자신을 깨우쳐가는 것이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 인생의 관광지 같은 것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면 오히려 나는 불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나 인생을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거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인생답게 볼 수 있도록 나를 나답게 볼 수 있도록 고난도 좋고 환난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나를 볼 수 있는 낯설게 하게 환경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보여달라고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이 안정과 이 편안함에서 정말 늪에 빠져가는 것처럼 흐릿해져가고 몽롱해져가고 있지 내가 나를 볼지 못한다고 나를 깨워달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관광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낯설게 하기를 시키신다면 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냐고 나를 이렇게 낯설게 하냐고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선명하게 하십시오. 인생의 목적은요. 이 여행의 목적은 놀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한 거 많이 보라는 거 아닙니다. 즐거운 경험, 새로운 경험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서 그 사람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어서 난 이런 사람이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그 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문학가가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유쾌한 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그런 사람 위트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위트일 것입니다. 하지만요. 번화수처는 위대했지만 대표적인 작품이 없습니다. 혹은 그가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 이 재능과 내 이 모든 가능성들을 가지고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그런 시대를 바꿀 만한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기가 끝났다고 만약에 느꼈다면 단지 위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내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 시대는 풍미했지만 자기 생각에 자기 가능성에 비해서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사무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무치는 얘기입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인생의 목적을 선명하게 해야 돼.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목적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체 줄을 세울 때 내 인생의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자의 마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라. 세 번째, 이야기는 여행에 준비된 배낭을 가져라입니다. 여행 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낭입니다. 배낭 잃어버리면 낭패죠.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배낭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배낭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정체성을 입증하는 여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 어려울 때 먹을 수 있는 내가 걸어다니면서 힘을 줄 수 있는 물이나 음식들, 그리고 내가 밤에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친구나 침낭, 옷,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갈지 결정해야 되는 지도,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연락해야 되는 대사관이나 현지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여행 가방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좀 지쳐서 정서적으로 지쳐서 나를 힘나게 하는 사진들이나 글들 이런 것들 다 여행 가방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방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계속 걷게 하는 힘, 셈이 됩니다. 그렇죠? 여행에 제대로 된 배낭이 없다면 우리는 목적을 갖는 인생의 여행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가 인생의 여행을 걷게 하고 그 목적을 바라보고 가게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여행의 배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행의 배낭이 필요합니다. 인생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난 어떤 사람이냐면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힘들 때 나를 공급해주는 물과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쳤을 때 쉬어야 되는 이불과 옷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판단할 때 나한테 기준이 되는 지도와 사전들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도로 격려해주는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위급에 빠졌을 때 전할 만한 그런 곳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곳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내 인생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요. 인생의 배낭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낭을 잘 써야 됩니다. 배낭은 리미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여행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여행을 떠나가는데 내 짐의 배낭에 쓸데없는 것만 가득 들어있다. 진짜 나를 유지시키기 힘든 것들만 내가 가득 들어있다면 현재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미국 어학연수 갈 때 이만한 트렁크 가방에 딱 두 가지만 넣어갔습니다. 라면이랑 한국 초콜릿 두 가지 넣어갔어요. 네, 미국 홈스테이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되게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세계 각지에서 여러 해가 오는데 제 생각엔 뭐예요? 미국 가면 뭐도 있어요? 옷도 있어요. 사면 돼요. 먹을 것도 있어요. 그렇죠? 양말도 있고요. 뭐 네이도 다 있습니다. 가서 사면 돼요. 코스트코 한번 가면 되잖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난 돈이 있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못 사는 게 뭐예요? 내 생각엔 라면이랑요, 한국 초콜릿을 못 삽니다. 전 그때 초콜릿 중독이었는데, 가나 초콜릿만 먹었거든요. 가나를, 트렁크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3개월 동안 먹을 가나를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멸시하는 비행차를 다른 겁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그렇죠? 제 생각에 그게 필요였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리석었더라고요. 그거 말고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더 필요한 것들, 더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더 살 수 없는 것들, 내가 원래 가지고 갔어야 되는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못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로 된 점퍼는 거기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 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여권, 비자가 있을까라는 표정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포인트를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되게 개인적으로 아끼는 쇼파 이런 거 가져가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파티에서 꼭 입어야 되는 드레스 이런 거 여행에 챙기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도움될 수 없는 것을 배낭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배낭이 셈이 되어야 되는데 배낭이 짐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쇼파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기서 하룻밤 자면 나는 확 피로가 풀려요. 그리고 쇼파를 지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있습니다. 과도한 연애. 그런 쇼파를 집니다. 인생이 분명히 짐이 될 뿐이고 셈이 되지 않는데 이게 있어야 내가 살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에 대한 야망. 내가 이게 있어야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짐일 뿐인데 그게 셈이 아닌데 그걸 집니다. 여러분 무거운 배낭을 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명소를 갔다가라도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셈이냐 짐이냐. 우리 가운데 내가 인생의 여행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내가 셈이 되는 짐을 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내 인생의 셈이라고 생각하고 어깨에 잔뜩 쥐고 그 무게에 흔들리다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무릎이 꺾여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것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걸 지느라 어떤 환경과 여건과 인생이 찾아와서 그게 안 보이고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인생의 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적당하게 쌓아내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셈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배낭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은 지금 베드로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합니다. 인생에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배낭을요. 베드로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한 단에 되는 묘사로 다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바랄지어다. 근신하여 은혜를 바랄지어다. 온전히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바라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을 선명하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는 것이 내 인생이 무엇이 됩니까? 내 인생의 배낭이 되고, 내 인생의 샘이 되어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을 바른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처럼 나도 거룩한 자가 되겠다.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넌 착하다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바른 인생의 목적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의 배낭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배낭을 지는 간절함. 은혜란 무엇인가? 여기서 뭐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산신을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그것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 자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낭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시면. 예수가 나를 찾아오시면 맨 처음 해석되는 건 예수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넌 어떤 사람이야? 이것이 나의 인생 여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아,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정체성, 내 여권.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찾아오셔서 넌 이런 사람이고 얘기해 주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여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샘과 음식이 되어주시죠. 물과 음식이 되어주시죠. 내가 지쳤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아, 넌 할 수 있다라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동기부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물이 되시고, 내 인생의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도가 되어주시죠.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걸로 가는 게 맞아. 저걸로 가는 게 맞아. 이것이 네가 갈 길이야. 내 지침과 지도, 기준이 되어주시죠. 내 인생의 지도가 되어주십니다. 내 인생의 사진과 내 인생의 책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내가 지쳤을 때, 정서적으로 내가 루즈해졌을 때, 다시 한번 나를 격려하시고, 세임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이제 쉬어야 될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쉬게 하시고, 이제는 되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쉬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그것이 내 인생의 배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여권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지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그것이 나에게 배낭이 될 때, 내가 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마음이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풀어져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건 마음은 조금 남아있고, 다른 걸 바라는 게 많아진 상태. 이것이 뭐예요? 마음이 풀어진 상태죠. 마음의 허리가 동여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 은혜도 있으면 좋죠. 근데 내 인생의 배낭이 마치 사람들의 격려가 내 인생의 배낭인 것처럼, 돈이 내 인생의 배낭인 것처럼, 명성이 내 인생의 배낭인 것처럼, 내가 그냥 어떤 취미생활이 내 인생의 배낭인 것처럼 마음이 풀어져서, 그것들이 나를 또한 지지해주는 것처럼 마음이 풀어져 있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낭은 은혜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근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실하고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일관성을 얘기합니다. 근면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신실하게,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근신하여서 이 은혜를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온전히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른 것들 흡수된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나도 편해지고 블라블라블라 하니까, 다양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은혜 자체가 나에게 힘이 주기 때문에 단순하고 선명하게 그 은혜를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배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 내용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비유들을 올렸는데요. 같은 주제의 다른 비유입니다. 햇살의 비유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ORSB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쓰신 기도라는 책을 저는 기도에 대해 쓴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데요.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나 여러 기도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책들을 읽으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노력을 하십시오. 읽으세요. 근데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 같은 걸 읽으면요. 되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좌절감 됩니다. 기도의 뭐 수백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 아, 그럼 내가 하는 기도는 기도도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 들고 좀 힘들어집니다. 좀. 아, 그래요. 잘나셨습니다. 이런 생각 들고요. ORSB의 기도가 굉장히 좋았던 좋았습니다. 그 기도에, ORSB가 이렇게 표현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햇살 아래 그저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문장에 저에게 굉장히 크게 나와갖고, 그 이후로 저에게 큰 기도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햇살이 들지 않는 마음, 눅눅한 마음, 곰팡이가 낀 마음. 햇살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 눅눅해집니다. 곰팡이가 끼죠.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곰팡이 끼면 다 버려야 됩니다, 사실. 그거 하나 닦아내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눅눅한 곳에, 곰팡이 나는 곳에, 공기가 탁해진 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오랫동안 방치해놔서, 마음이 습기차고 곰팡이 껴져서, 내 마음 속에 들어가면 내가 더 피곤해질 것 같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머리가 아파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대청소해야 되는 과제처럼 남아있죠. 아, 마음의 문제는 내 쉼이 아니라 내 과제이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웃고잉하죠. 박혀나가고 다른 것들을 보고 구경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왜요? 햇살에 드는 마음을 만드시면 됩니다. 곰팡이가 피어졌으니까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눅눅해졌으니까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햇살. 창문을 여는 습관. 커튼을 벗는 습관.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루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많은 기도를 하지 않고 많은 강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앉아야 되는, 그죠? 하나님의 햇살 가운데 내 자신이 비춰지게 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기를 밝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마음이 내 자신이 쉴 수 있는, 내가 밖에 나가서 힘들었다가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햇살에 드는 방, 은혜의 배낭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쉼의 처소입니까? 아니면은 노동의 처소입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햇살이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은혜의 배낭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자의 마음을 살아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은혜의 배낭을 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 성경에서 흔히 만나볼 수 없는 표현이죠. 뭘 무서워하라는 것입니까? 왜 두려워하면서 살아라고 얘기하죠? 이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나그네인 것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배낭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어영부영 대충대충 정신없이 살게 될까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소비될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날아가버릴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어영부영 끝나버릴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오늘도 두려워하고 싶은, 오늘도 포기하고 싶은, 오늘도 안주하고 싶은 나를 깨워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라고. 오늘 좀 편하다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보낸다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그러냐고. 무서워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인생은 대충대충 허위허위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대충 허위허위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내고 5년을 보내면 여러분은 처절하게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인생은 독특합니다. 인생은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후회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속에 아무것도 없구나. 죽음이 다가올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인생을 바라볼 때, 거기 사람이 되어 있는 내 친구를 바라보면서, 변화되어 있는 내 동료를 바라보면서, 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들이 성공해서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들이 명예로워서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들이 많이 가져서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재밌게 살아서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만 부러울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그들은 그 사람이 되어 있는데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요. 이 모양의 꼴인 걸 가장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베드로는 이 얘기를 따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얘기를 처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인생을 바로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설교 아닙니다. 간단한 설교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설교입니까? 너무나도 뻔한 설교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기까지 한 설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어영부영 살지 말고 쓸데없는 거 쫓아내지 말고 제대로 된 것을 쳐다보면서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설교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설교입니까? 어영부영 하지 말고요. 쓸데없는 데 인생 쓰지 말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내 스스로에게 공급해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 뭐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 저게 관심이라고 저게 관심이라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영부영 살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거 신경 쓰고 살지 말고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거야.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달려가십시오. 근데 힘이 없잖아요? 그럼 은혜를 생산해십시오. 그럼 됩니다. 이건 쳐다볼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이나, 쓸데없는 것이나, 어영부영 가는 거, 이거 쳐다볼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힘이 떨어집니다. 그럼 은혜를 공급받으시면 됩니다. 이것과 이것만 쳐다보면 됩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인생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걸어갈 때, 내가 변화된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냥 사실은 요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쵸?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대충대충 살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었다고 갑자기 인생의 목적을 선명히 하고 달려가보자 라고 하는 쪽에 힘을 쓰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빠질 것이고 어느 쪽에 힘을 써야 돼요? 어느 쪽에 힘을 써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오전히 은혜를 바라는 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오케이? 은혜를 바라. 왜? 그 은혜가 와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낭비되고 있고 내 인생이 소비되고 있다면 그래서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면 제대로 살고 싶다면 결정하신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정은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허리동임과 근신함을 향한 결단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의 시간을 깨우십시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들의 시간대 전체가, 여러분들의 1년이 되게 소비되고 낭비되고 있는데 막상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들 1년을 말아보라고 하면 소비되었다고 얘기하고 낭비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어영부영 살았다고 얘기하고 쓸데없는 걸 신경쓰면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오늘 얘기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들 가장 우선시해서 기도할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진 인생이란 뭔가 어긋난 것입니다. 뭔가 기울어진 것입니다. 뭔가 맞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건 뭔가 패턴이 어그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조정하십시오. 기도할 시간을 내십시오. 마음의 허리를 동이세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도 되심과 그 여권 되심과 그 물과 양식 되심과 그 침낭과 옷이 되심과 그 사진과 책이 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아 내가 1년을 살았는데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갔구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무엇으로 내 인생을 정산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한 해를 보내면서 아 그래 내 인생이 올해 이런 여행을 다녀왔지? 이렇게 재미있는 일도 있었지? 이만큼 돈을 벌었지?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 인생에 위로가 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신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올 초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구나. 더 성장한 사람이 되어 있구나. 그것만이 나에게 감격이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감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집중하시며 그것이 필요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상의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일상을 쭉 살아서 일상만 보이고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게 그게 꿈꾸는 겁니다. 몽롱하시죠? 선명하지 않죠? 그냥 깨어있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몽롱하시죠? 그러면 깨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일상에 몽롱하면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성숙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좀 살게 해달라고 내 마음과 영을 깨워달라고 오늘 자유롭게 한 10분 정도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좀 깨어나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잠들어 있었다는 게 보이시면, 여러분들을 좀 선언하시면서, 잠자는 자 일어나라고 좀 선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10분 정도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